꿈꾸는 자가 아름답다란 말이 있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그런 책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참 만족스럽기가 정말 어려워요. 현실을 보면 암담하기도 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듯하지만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가기에 참 쉽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은 어려운데도 이 현실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겨내고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장래의 꿈을, 장래 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분명히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 좋은 꿈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꿈을 생각하고 꿈과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다 하니까요, 이 꼭 사람이 꿈속에 사는 것처럼 참 행복해지더라고요. 꿈은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합니다. 그게 좋은 꿈일수록요. 그래서 내가 가진 꿈,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꿈을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 설교 준비하고 머릿속에 그걸 넣고 다니는 동안 참 행복한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은 꿈 꾸면서, 그 꿈에 취해서 현실은 어렵지만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꿈 생각하면 누구의 꿈이 생각나시나요? 교회 안에서 꿈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의 꿈 정말 유명합니다만은 우린 그런 꿈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듯한가 싶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 고향에서 꾸었던 그 꿈이 결국은 그를 한평생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뭐 그 꿈은 너무 거창하고요. 또 누구의 꿈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가장 최근에 알게 된 게 그 인순이의 꿈이 있더라고요. 그 위의 꿈 아시나요? 네, 노래 괜찮던데요? 조금 어려운가 봐요. 조금 어렵긴 한데, 저 크게 감동을 받은 건 아닌데, 그런대로 이 그 위의 꿈, 괜찮은 꿈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만간에 그 위의 꿈이라는 영화가 하나 나온답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꿈이에요. 영화예요. 거기에 희생된 아이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장래 음악가를 꿈꾸면서 학교에서 불렀던 노래가 이 인순이의 그 위의 꿈이었대요. 그 내용이 이제 그 영화에 나오니까 그 아마 영화 제목이 그 위의 꿈 그렇게 됐는가 봐요. 괜찮은 노래더라고요. 전 한 번도 불러보진 않았는데 뭐 여러 번 들어봤었는데요. 그 위의 꿈 왠지 모르게 좀 징한 구석이 있는 그런 꿈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벗어나서 꿈 중에 제일 유명한 꿈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그분이 돌아가신 지 40주년 되는 해, 모든 사람들이 가슴속에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슴속에 살아있는 그분의 그 유명한 연설, 내게는 꿈이 있어요. 영어 공부 좀 하는 아이들이요, 그 연설 전문을 잘 외웁니다. I have a dream 하는 거예요. I have a dream. 내겐 꿈이 있어요. 그분이 39의 나이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요. 무슨 꿈이에요? 백인 어린아이와 흑인 어린이가 함께 손잡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 세상, 난 그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뭐 이런 연설문이거든요. 그 연설문 속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노랫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우리 승리하리라 하는 거예요. 아마 웬만하면 아실지 몰라요. We shall overcome 하는 거예요. 우리 승리하리라 하는 그 노래도 그 연설문 속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그분이 총에 맞아서 돌아가신 지가, 괴한의 총에 맞아서 돌아가신 지가 원래가 40주년이고 아마 거창한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흑인과 백인이 서로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함께 손잡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그걸 꿈꿨었거든요. 그분이 꿈꾸면서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나타나리라고 상상이나 했을 것 같아요? 전 생각에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40년이 채 안 돼서요, 그 나라에 흑인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꿈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아직도 문제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내겐 꿈이 있어요 라고 했던 이 연설문요,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으면서 꿈꾸는 자의 표본이 됐던 거죠. 여러분 꿈 많이 꾸세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꿈 잘 꿀 겨를이 없어서 좀 잘 안 꾸시는데요. 꿈꾸는 분들이 더러 좀 많이 있어요. 저도 꿈을 가끔 꾸기는 꾸는데 제 꿈은 전부 개꿈입니다. 한 번도 돼지꿈이나 용꿈을 꿔본 적은 없어요. 혹시 돼지꿈 꾸시고 용꿈 더러 꾸시나요? 그래서 그날은 남 몰래 복근이라도 한 장씩 사보고 그러시나요? 더 안 물어볼게요. 꿈 어떻게 해석하세요? 반대로 해석하세요? 똑바로 해석하세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반대로 해석하는 게 좋다고 그러네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온 꿈을 해석하는 거 보세요. 반대로 해석하는 적이 잘 있는가? 반대로 해석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반대로 해석합니까? 보통 꿈은 흉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흉한 꿈이 오히려 좋은 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하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그 대신에 좋은 꿈 꾸면 반대로 해석 안 해요. 바로 해석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꿈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돼요. 편리한 대로요. 여러분 이런 꿈 꾸는 거 너무 희망하지 마세요. 개꿈이든 용꿈이든 전 그런 꿈은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진짜 좋은 꿈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그 표본으로 전 이사야가 꿈꾸었던 이사야의 꿈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사야 어디에도 꿈이란 단어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사야 전체 속에 보면 이사야가 가슴에 품고 꾸었던 그 꿈이 보이는 듯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이 나라가요 그렇게 평온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아픔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메시아가 온다. 그 꿈을 품고 그는 정말 일평생을 헌신하는데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사역에 거친 것이 아니고 거의 평생 동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요 잊을 수 없는 꿈 하나가 있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국제정세를 잠시 돌아보면 아수르가 신흥강국으로 떠오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 북쪽에 있었던 동족, 북이스라엘이요. 심심하면 남쪽 유다를 쳐요. 힘이 생길 만하면 남쪽 유다를 치고 그러다 보면 또 그 나라는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쿠데타가 계속 연속이 돼서 왕이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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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결국은 아수르에 망해버립니다. 오늘 우리나라 상황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좀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 열강들에 의해서 어떻게 나라를 살려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 싶은 이런 시대에 북이스라엘은요 힘만 나면 남쪽을 치고 나라지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바뀌더니 결국은 아수르에 망해갔더라.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남쪽 유다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잘 섬기고 나라가 튼튼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은 여러분 유다마저도요 이 나라 저 나라 눈치 보며 하나님 말씀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자기 그 동족에게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처음 시작했던 이 유명한 메시지 있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이사야가 메시지 선포할 때 처음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거의 비명 수준이에요. 누구의 비명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비명이에요. 어떻게 해서 내가 내 백성을 키워놨더니 이 백성이 짐승보다 못하단 말이냐. 짐승보다 못한 짓 하고 있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몰라보고 망나니 짓을 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매맞아야죠.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외쳐서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돌이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아무리 설교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들으면 좋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 내가 좀 변하나요? 내 삶이 좀 달라지나요? 그대로인가요?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어서 달라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아 이건 좀 내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여러분 설교 말씀 갖고 사람이 잘 안 바뀌어집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거나 말거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뀌냐 싶어도 외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키우는 엄마가요. 잔소리 몇 번 한다고 아이들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럼 잔소리 그만둬야 하나요? 안 듣고 안 바뀌어도 잔소리는 계속해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그 잔소리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시집가면 끝인가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시집 보내서 절대로 끝 아니에요. 더 골치 아픈 거 달고 나타난대요. 여러분 선지자도 목사도 엄마도 왜 자꾸 엄마만 얘기하고 아빠는 얘기 안 하나요? 잔소리 해야 할 주 임무는 엄마 몫이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해야 하고, 잔소리해야 되고, 말씀 선포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답답한 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치되고 있는데, 이사야가 믿었던 왕이 죽었어요.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은 이스라엘의 참 위대한 왕으로 꼽히지만 적대국에 의해서 아수르의 기록에도 보면 그 지중해 연안 국가의 우두머리 왕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나라를 잘 다스렸고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었던 그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은 거예요. 이사야가 사역하고 있던 동안에요. 주변에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일어나서 지금 온 세상을 점령해 가고 있는데 믿었던 왕이 죽었으니 이사야가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가뜩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앞에 두고 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그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것이죠. 이사야야, 네가 진짜 믿고 의지해야 될 왕은 우시아 왕이 아니다. 누구란 말이죠? 나 여호와가 네가 정말 믿고 바라야 할 왕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나라를 걱정하며 성전에서 기도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이사야의 생각은요. 정말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 다 죽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을 딱 뵙고 나니까 이사야가 깨달은 게요. 죽어야 할 인간이 바로 나였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 이사야 6장에 나오죠. 그 숯불로 입술을 정하게 하는 그 대목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내 말을 들어야 이 백성들이 사는데 하고 이 백성들 이따가 다 죽는데 라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 배웠더니 죽어야 할 인간은 나더라.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고요 정하게 해 주십니다. 크게 크게 통곡하고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정결케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런데 다시 백성들이 가서 외쳐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상해요.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눈 감기고 귀 닫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눈 감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이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입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고민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그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요 심판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너무 달랐죠.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변은요 맞아 죽어야 정신 차릴 거야 이런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 하나님을 원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입장을 좀 헤아려봐야 하는데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에 이 땅에서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얼마나 많이 당부하셨는지 몰라요.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잖아요. 그렇게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정시대를 거쳐오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때가 거의 없었어요. 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할 정도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메시지 속에서 이사야가 깨달은 것은요, 진정한 회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새 생명의 탄생은요, 산모의 끔찍한 고통을 이기고 나서야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회복도 철저한 심판을 겪고 난 후에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을 이사야가 알았던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 속에 회복의 약속이 은근슬쩍 묻어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나무가 잘려나갈 것이다. 그러나 잘려나간 나무의 그루터기에 새로운 싹이 있다. 그 싹이 다시 날 것이고 그 그루터기에 있는 거룩한 시간 다시 자라나서 거대한 나라를 일으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사야가 이 말씀에 주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베어버려도 그루터기에 새 삭을 남기는 것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회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하셨으니 더 이상이 희망이 없다 싶은데요.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조그만 희망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이사야는 이 소망을 품고 이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실 그 나라를 꿈꾸며 한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깨닫게 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중에 첫째가 뭐냐면요. 이 꿈을 이룰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9장에서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눈에 한 아기가 보였는데요. 이 아이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이 이름치고 참 대단하죠. 이런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의 눈에 이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1장 1절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으로 이 아이 하나가 태어날 거라고 말했죠.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6절부터 보시면 나오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이 땅에서 내겐 꿈이 있어요 그러면서 했던 그 꿈이 뭡니까? 백인 어린아이와 흑인 어린아이가 함께 손잡고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꿨다라고 합니다. 이사야의 꿈은요, 그보다 더하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가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꿈꿨던 겁니다.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서 놀아도 아무런 해가 없는 세상. 여러분, 이게 이사야의 꿈이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꿈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이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면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 나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꿈을 이사야가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좀 다르죠. 여러분, 교회의 어린 양은요, 사자나 표범을 만나면 두려워요.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지킬까 싶어서 말도 잘 못하는 게 교회의 어린 양입니다. 앞장서서 일하다가는요, 칭찬 듣기보다는 실망하기 일쑤입니다. 교회 일도 너무 앞장서서 하지 말라고 은근히 권고합니다. 교회도 조금 떨어져서 조금만 하는 척 하는 게 좋다, 뭐 이러면서 충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사자는요, 사자는 사자끼리, 이리는 이리끼리 서로 경계하면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만나면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비난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교인들이 대체로요, 얼굴에 가면을 쓰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성도들 가운데는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분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이게 교회의 아픈 현실입니다.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러서 치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1년 동안 자숙하고 결국은 당회에서 해벌이 됐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그 장로님 했던 얘기 중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는 바로 받았는데 교회의 용서를 받는 데는 1년이 걸렸대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용서 받는 데는요, 10년이 걸렸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이 교회에 오래도록 계셨던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저 사람이 10년 전에 어떻게 했지? 저 사람이 20년 전에 이랬지? 이걸 오래 계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만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요, 그게 결국은 용서가 안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즉시 용서하셨는데 교회가 용서하는 데는 1년이 걸렸는데 성도들이 용서하는 데는 10년이 걸리더라. 여러분, 교회가 겉으로는 다 웃고 있는 듯한데 속으로 이러고 있는 걸 보면 참 가슴이 아픈다면은 제가 보아온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이 사실은 좀 그렇더라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꿈꾸었던 이 아름다운 세상은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도요, 이 비슷한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교회가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을 품어 봅니다. 그러려면요, 물지 않는 사자가 많아야 해요. 사자는 사자인데 물지를 않아요. 여러분, 호랑이는 호랑인데 참 귀여워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귀여운 호랑이가 많아야 해요. 독사인데요, 이 독사가 독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어린 송아지와 곰이 함께 뒹굴고 있어요. 곰인데 힘으로나 뭐로나 엄청 무서워야 할 곰인데 이 곰이 어린 송아지를 데리고 같이 놀고 있어요. 이사야가 꿈꾸미 이런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는 이 교회의 어린 양인가? 아니면요, 곰인가? 독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를 두려워해서 가까이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독을 품고 있는 독사라는 얘기가 돼요. 내가 분명히 사자고 호랑인데 사람들이 겁을 안 내. 사자인 줄 모르고 수염을 뜯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 이런 어린 나이와 같이 어린 양과 함께 뒹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요, 어떻게 해서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느냐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보셨던 말씀 중에 9절 한번 보세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러죠?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에 이런 세상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느라고 평생 헌신을 했습니다. 그가 모셨던 왕이 한 4명쯤 돼요. 여러 왕을 거쳐가면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죠. 전해오는 이야기하면 그 악한 왕 므낫세 시대에 톱에 잘려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 꿈을 품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던 거죠. 전한 것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요, 그는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책 이사야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책인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가득할 때에 이 땅에 이 아름다운 세상은 이루어진다고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이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는 데에 한평생을 바쳤고 이 귀한 책을 우리에게 넘겨준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이 꿈이 이사야를 이어서 많은 사도 선지자들에게 전해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이게 그의 아마 모토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온 세상을 누볐습니다. 오늘날 지도를 펴놓고 사도바울이 다녔던 전도여행을 보면 유럽의 한쪽인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사도바울의 눈에는요, 그것이 모든 세상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발로 걸어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죠? 이사야가 꿈꾸었던 이 아름다운 세상, 사도바울은 말씀을 전함으로 해서 이 땅에 이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질 걸 믿으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를 뒤였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여전히 그 말씀만 믿고 땅끝까지, 지구 구석구석까지, 그러다가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선교사들의 눈에 도무지 희망이 없는 이 나라에게까지 이 복음을 들고 찾아왔던 겁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면서요. 이 아름다운 꿈을 받아들였던 우리 선조들 덕분에 오늘 우리도 이 꿈을 간직하게 된 것이고, 부족한 이 저에게까지도 이 꿈이 살아있는 겁니다.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제가 학교를 그만둘 때요, 가장 아쉬웠던 것, 가장 아까운 게 뭐였을 것 같아요? 학교 그만두고 신학교 가려고 마음먹으니까 정말 뒷골이 땡겨서 정말 아쉽고 아까운 거 뭐였을 것 같으세요? 그게 아니고요, 방학입니다. 전 여름 방학만 되면요, 친구들한테 놀립니다. 이번 방학 동안에 뭘 할까? 너 그 직장에 가서 내 같이 놀아줄까? 이런 거예요. 일 도와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땀 뻘뻘내 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그거 와서 같이 놀아줄까 하고 와서 끌떡거리는 건 뭐예요? 놀리는 거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말을 뒤집으면요, 야, 방학도 없는 그런 직장 어떻게 다니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신학교 가려고 생각을 딱 해보니까, 목사가 되고 나면요, 방학요? 없어요. 방학이 없는 세상. 출퇴근도 없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가슴 한쪽 구석이 답답해 오는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 뜻밖일는지 모르겠지만 방학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사나, 이런 느낌이요, 굉장히 강했습니다. 쉽지 않았더란 얘기죠. 근데 그게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었던지 지금 생각해보면요, 방학이 뭐예요? 저는 서울 올라오고 난 이후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새벽 도시락 사고 나옵니다. 새벽에 왜 도시락 사고 나와요? 새벽기도 나오고 집에 왔다 갔다 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한자라도 더 봐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살펴야 그 다음 공부할 거 하는데요. 저녁에도 집에 가는 날이 별로 없어요. 아니, 방학이 그렇게 아깝던 사람이요, 밤낮이 따로 없고 세상에 밤낮으로도 부족해가 새벽에 또 공부만 만들어가 공부하자 그러고 왜 이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지를 알고 나면 이 일이 방학 맞아서 빈둥빈둥거리고 노는 것보다가요, 이게 더 복되고 기쁜 일이라는 느낌이 확 와닿아버리니까 방학요, 잊어버렸어요. 그냥 교회에서 살아요. 왜요? 이게 행복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를 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비결이기도 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꿈꿨던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가는 아마 유일한 방법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 시간 통해서요, 또 작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마음껏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참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열심히 충성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휘청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말씀에 발을 굳건하게 서서 말씀에 근거해서 열심히 충성할 때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시민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온전하게 세워져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만 이 아름다운 나라는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 자신을 내려놓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겐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항복합시다.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고향을 떠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나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 구해내라 이럽니다. 모세 생각이에요. 이게 도대체 가능하기나 한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제 나이가 80입니다. 그런 일 맡기시려면 나이 40에 애굽에 왕자로 있을 때 그때 맡기셔야지 이게 무슨 말이나 됩니까? 뭐 그런 심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못한다고 그렇게 사양을 해도 하나님께서 가라. 결국 가죠. 근데 못한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지만 그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저는 저 모세에게 훗날 병이 하나쯤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상상이에요. 모세에게 생긴 병이 뭘까요? 물만 보면 두들겨 보고 싶은 병. 왜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지팡이 들고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졌어요. 병 안 생길까요? 물만 보면. 이거 한번 안 해보고 싶겠어요? 전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 더 생겼어요. 바위만 보면. 여러분, 바위를 쳤더니 물이 나왔더라. 이게 참 싱거운 얘기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위를 쳤는데 물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200만이나 되는 광야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물 먹이려고 그러면 물이 어떻게 나와야 먹이겠어요? 그냥 짤짤짤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흐르지도 않아요. 이게 시내가 강처럼 되어서 흘러가주지 않으면 그 200만이 되는 식구들에게 어떻게 물 먹여요? 그렇다면 바위가 갈라지면서 물이 어떻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건 폭포수 같이 쏟아져야 먹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 이거 한번 때려볼까 싶은 생각 안 들까요? 그렇게도 못한다고 발버둥 쳤던 그가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밀려가지고 해봤더니 세상에 이만큼 재밌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난 그거 안 돼. 이게 일반적인 우리 태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르려면요, 내가 죽어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성질 죽이고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르기가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매번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게 어떤 맛인지 그 재미가 어떤 것인지 체험하고 나면요, 그게 또 쉬워져요. 처음에는 모세가 어려웠지만 나중에는요, 때리라면 때리고 내밀라면 때리고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처럼 배웠어요. 처음엔 어려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다 나 죽을 거 아닐까?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더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요, 내가 바뀐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 옆에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위로와 사랑에 감격해서 헌신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참 답답해요. 요즘 제일 답답한 사람들은 축구 때문에 답답하지 않겠냐 싶은데 축구 때문에 답답한 사람,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어쨌든 축구 때문에 참 답답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답답해야 될 것은, 우리 현실을 보면, 자, 우리나라의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이렇게 없나.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이끌어갈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없나.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야 할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없나. 이런 게 진짜 아픔이에요. 축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셔요. 여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데 동네가 약간 시끌벅적하더라고요. 아, 또 축구하는가 보다 이러고 왔어요. 어느 목사님이 가르쳐주대요. 브라질에 난리 났다고요. 어? 브라질 또 졌어? 아니, 축구 좀 지면 어떤데요? 막 그 나라들은 원래 잘하던 나라니까 그렇다 칩시다. 여러분, 축구에 생명 걸지 마시고요. 먹고 사는데 이런 거 보다가요. 진짜 우리가 힘들어하고 걱정하며 해야 될 곳이 따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걱정해야 될 이런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희망이 없다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사야는요, 현실을 본 게 아니에요. 이 현실 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용기를 냈던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어느 한 구석에 조그만 나사못 하나에 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면서도요, 이 하나님의 이루어 가실 이 아름다운 나라를, 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밤낮없이 공부하자 그러고 성경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왜요? 그 말씀 따라 살면서 그 말씀이 주는 위로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에 젖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가고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이 온 세상이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건 사실 어렵잖아, 그죠? 그러나 우리 가정만이라도, 아니 우리 순만이라도, 좀 넓혀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런 꿈꾸는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현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란 정말 어려워요. 그런 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그런 행복한 삶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좌절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꿈을 품고 이사야가 한평생 헌신한 것을 오늘 함께 묵상해 봅니다. 이사야가 품었던 그 꿈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준 우리 선조들의 꿈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할 때에 내 가정, 내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꿈꾸는 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